에베소서 5장 지금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이제 몇 주에 거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이 서론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다 복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 같이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하고 22절부터 보겠는데 이 21절서부터 보면은 그 세 가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쵸? 22절서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6장에서 가면은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나오고 이제 5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상전과 종,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사장과 또 임플로이 일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 지금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없는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내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또 아버지에게 어버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상전에게 또 종에게 또 부인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 나오십니다. 이런 명령을 우리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고 행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잘 성경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여 순종을 하는 것이고 또 무슨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놓고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에 참여되었는가?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고 그렇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들, 천국 복들과 또 천국 현실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현실에 맞추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나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이거 아주 굉장히 심플리파이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면은 결국에 모든 것이 끝나면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리고 교회. 이렇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관계라는 게. 그래서 삼위일체 관계가 있죠. 삼위일체 관계가 있고 그리고 교회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밖에 지금 여기에 그려진 이 관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의 부인이도 되고 뭐 하나님의 친구도 되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는 뭐 계속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교회도 이제 그 삼위일체 관계랑 비슷하게 교회도 그 교인들 사이의 관계들이죠. 형제 자매들. 지금 이 세상에 남편과 부인이 천국 가서도 남편과 부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 천국 가서도 부모와 자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끝나면 이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관계 그 다음에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 형제자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만 남고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서의 보여지는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를 모시고 있고 뭐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남편을 잃고 부인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관계에 사는 삶이 저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저 천국에서의 관계와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럼 우리는 이 관계들을 사는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의 관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부부 생활을 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일할 때 지금 천국의 그런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의 현실과 구원이 보여주는 그 천국적인 관계와 전혀 분리돼서 관계 없이 지금 그런 관계들 안에서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떤 거냐 이거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저런 천국의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관계들을 맺고 사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걸 보면은 이제 분명해져요. 남편들아, 그냥 부인을 사랑하라 그러지 말고 않고 뭐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하고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거하고 지금 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뭐 한 거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전혀 없죠. 그러나 믿는 사람한테는 지금 남편으로서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뭘 했느냐 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부부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의 부부관계랑 다를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믿는 사람들의 부부관계하고 의미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동기도 똑같다면 그럼 뭐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거 있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현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현실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 현실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왜? 결국 다 지옥 가고 끝나는 거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뭐 이 세상에 사는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스워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다 지옥 가는 건데. 거기서 지옥에서 좀 더 뜨뜻한 데 가든지 조금 차가운 데 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옥 가는 주제.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예 그런 도덕을 얘기하고 내가 뭐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는 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면 즉 부부 생활도 그저 인꼬부부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꼬부부같이 열심히 둘이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룬가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즉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부부관계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가 되지 그렇지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세상식으로 서로 죽도록 사랑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은 죽도록 사랑하다가 둘이서 지옥 가갖고 죽도록 영원토록 서로 이빨 박박 갈아가면서 미워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너무 정말 meaningless, 뜻이 없는 헛수고의 삶이 되죠. 헛된 삶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삶이 되는 건 뭐 당연한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모든 모티베이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저희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지금 재정립할 때죠. 물론 이게 이 자식이 없거나 그러면은 아니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안 되죠. 왜? 자식은 없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 텐데 어쨌든 부모의 그 입장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무엇을 하라는 명령은 꼭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리고 그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소유했고 무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가 전제되어 그 바탕으로 그 중심으로 명령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명령들을 다 순종을 하셔서 그 순종한 것을 중심으로 명령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를 지금 명령을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그 순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고 지금 성경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헛수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런 명령이 나올 때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즉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 이루신 거를 이해를 하고 지금 그러므로로 가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뭘 행해도 그 행함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루심에 가지 않으면 아무 뜻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힘내고 그리고 실패하는 거가 다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없이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결국 여러분은 실패죠. 그리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미를 둘라고 하여튼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갖고 서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높여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뭐 벨 높입니다. 그래서 위인전도 나오고 뭐 역사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서 불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여주면 뭐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주고 뭐 뜻을 주고 뭐 굉장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허무하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그러면 뭐해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의하여 명령이 주어지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저 차원 높은 사상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행하심이 중심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심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누구이고 왜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아이디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 역사적이에요. 성경은 사건 중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건.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 중심인데 지금 그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모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는 그저 도덕 수준이 되고 맙니다. 즉 세상 수준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단어가 이 명령이 세상 너무나 이거는 뚜렷한 이그잼포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서도 사랑하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러면 세상이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 기독교가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좀 더 들어보죠. 지금 세상에서도 사랑하라 가르치는데 도덕 수준에서 높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가치 있는 사상 수준에서 서로 사랑함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같은 것이냐? 기독교의 사랑의 뜻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함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를 근거하여 요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좋은 것이지. 사랑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심 즉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근거를 하지 않은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게 사랑인데 그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참 사랑을 모르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헛수고란 말이에요. 나중에 안 믿는 사람이 죽도록 사랑을 했다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을 요만큼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주는 그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수준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완전히 헛수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정말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저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수준에서 아이고 사랑하는 거 좋은 거지 아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즉 사랑의 의미, 사랑의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가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사랑은 헛수고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이 참사랑의 참의미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올바로 순종하려면 그 하나님의 역사, 즉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 역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보아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알고 믿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행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걸 행위로 해서 무엇이 돼야 되겠다. 무엇을 행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이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행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알미니안들은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함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들어놔서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 맞는 행위가 요구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로 생각한다면 십계명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십계명이 주어져서 니네들 이거 지켜라 그러면 구원해줄게 이래야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거가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구원하세요. 구원을 해놓고 이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즉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벌써 행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 행하신 거에 맞는 수준이 요구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벌써 구원이 돼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제사장답게 살라 이 말이죠. 너희가 제사장같이 살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을 벌써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벌써 빛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빛의 자녀에 맞는 행위를 요구하시죠, 이제. 왜? 빛의 자녀니까. 그 여러분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안 할 때는. 그렇게 안 할 때는 지금 빛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 빛의 자녀가 누군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나는 지금 누구고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행위가 안 나오는 거든지 아니면 아예 빛의 자녀가 아니거든지. 그러나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안 나올 때는 지금 knowledge와 믿음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 후에 이제 말씀으로 자꾸 배워야죠. 그러나 지금 믿는 사람이면 그 믿는 사람이 누구냐와 안 맞는 행위가 나왔을 때는 회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저 안 맞는 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그것이 괜찮은 것 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건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근데 안 되죠, 그게. 그랬을 때 회개하시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더 깨달으며 그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놨는가를 좀 더 잘 증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성화의 그 과정, 즉 계속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내가 자라나는 걸 얘기하지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칭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가르칩니다. 즉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자라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구원받으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성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자라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라났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라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희한하죠? 그 우리 한국 저희 봐 숫자로 60만 명이에요. 어른이. 남자 어른 60만 명.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두 명만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에서 다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봐라, 쟤네들이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여 결코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그냥 그걸로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날이 오늘이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날 네가 너의 내 음성을 들으며 너의 마음을 강팍치 하지 말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해서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안식, 오늘날 안식이 주어진 즉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그 말 아니에요. 3장 4장이.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는 지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씹어먹을 음식을 아직도 못 먹고 아직도 우유만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냐.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라나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우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에 열심을 해서 나오면 그러면 저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말씀에서 믿음도 자라나고 말씀에서 성화시킨다 그랬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더 자유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그것만 보면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게 힘을 안 내시면 제가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말씀으로 되는데 말씀에 힘을 안 내시면. 그러니까 지금 목사 입장에서 지금 저걸 하죠. 저는 지금 뭐 여러분의 이 생활에 뭐 자세하게 뭐 하시고 전 몰라요. 그러나 말씀 배우는데 나오시는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러는데 나오시는가, 이건 알고 있죠.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묵상하고 다 좋아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하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묵상을 하고 정말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교회가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데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는 언제까지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때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게 아니면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간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주신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전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애굽에서 구원해 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니 이제 십계명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누가 되었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전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을 요구가 되고 또 지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거듭나서 어떠한 현실이 지금 나의 현실이 되었는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세상에서, 사탄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우리가 벌써 봤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즉 사탄을 따르고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탄을 따른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살았던 것은 옛 구원받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수준에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당연할 거였죠. 그러나 4절에 but 하고 시작하죠 영어가.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나는 이제 나의 그 현실은 이제 어떤 건가? 그러면 그것이 내 현실이면 그 현실에 맞는 삶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냐. 세상이 어떤 데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놨는가가 지금 문제지.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놓으셨으면 그 현실에 맞는 삶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억지도 아니고 너무하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렇게 하래.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는 뭐 굶어 죽겠네. 그래요? 정말 그럽니까? 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현실을 증거하게끔 요구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내여, 남편이여, 부모여, 자식이여, 종이여, 상전이여 하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어떤 구원에 포함되어서 어떤 현실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의존을 하여 그걸 중심으로 그 현실을 증거하는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부인 사랑하는 걸.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부인 사랑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제 안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는 회개가 있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의 삶, 그렇지만 완벽한 삶을 우리 대신 사르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이루심이 무엇인가?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대신 또 완전한 삶을 살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또 이루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어요. 옛것이 끝난 거예요. 마지막이 벌써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약의 그 그림자적인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루심 때문에 역사는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이루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구약의 그림자 같은 것들, 그 예표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의 택하심. 우리 에베소서를 보세요. 구약에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런데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도 구약의 역사를 지금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받으셨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약에서 출애굽, 죄에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구원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도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의 세상적으로 표현된 택함과 아들 삼음과 구원과 성전 지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도 택함을 받고 우리도 아들로 삼고 이제 우리도 구속하여 이제 우리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죠. 참 역사가 이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포함된 저희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지금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서 이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졌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질서가 쓰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부르심. 마지막이 영적으로 벌써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말세가 벌써 왔어요. 시간과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영원한 것이 임하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이루시느냐? 예수님 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자신의 그 삶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 그 이루심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 나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종합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요약이에요. 예수님 이루심이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의 목적과 뜻을 줍니다. 창조, 과학, 문학, 철학, 세상 역사, 구원, 왕국, 왕, 성전, 성막, 성소, 제단, 제물, 중재, 제사장, 설교, 율법, 선지자, 뭐 몸, 교회 멤버, 교회, 하나님 백성, 예배, 찬양, 봉사, 헌금, 가족, 결혼, 자녀, 교제, 사랑, 권능, 영광.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없으면 아무 목적도 아무 뜻도 없어요. 일, 여러분의 비즈니스, 공부, 휴식, 이 성경 공부 자체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게 없으면,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목적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전혀 목적도 없는 수준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뭐냐,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그 삶의 의미가 뭐냐를 지금 전혀 진짜 아무 목적이 없는, 쓸데없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귀중한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이 뭘 이뤘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슨 의미고 무슨 목적이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내 삶 자체를 이제 뜻 있는 데서 영원한 의미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뜻에서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아니 부인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으로서 이해가 되고 그분이 하신 걸 중심으로 이루신 걸 중심으로 이제 내 삶이 그 즉 남편으로서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게 왜 내 삶에서 중요한 모습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 수준을 가지고 의미를 아무리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명령을 지금 하는 거냐? 여러분, 이 명령을